신명기 4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고 준행하라라는 그런 말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매우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새벽에 목욕 저기하고 정화수도 놓고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 보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 천지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32절 보십시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쭉 한번 생각해 봐라. 상고해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이 또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34절에서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렇게 친히 임재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특히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놓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사 제도 다섯 가지 제사와 또 일곱 가지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하나님.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명기 4장은 이제 초반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라라는 게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얼마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호렙산에서 직접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는 분.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런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그러기를 원하는 신이 어디? 다 모든 신들은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마음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된 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도 매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16절 17절인데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는 이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 이에 따라서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보지만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래서 내가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어떤 이에게는 교훈으로 어떤 이에게는 책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살아계신 말씀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불 가운데 주시고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에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신 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 같은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인도함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리무중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미래고 또 정말 장담할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위길 앞서가시며 그들의 장막 칠 곳을 차리셨다고 했어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아늠같이 이와 같이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에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면서 오늘 7절 3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가려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또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매일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삶을 지도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어 그 고통 가운데 죽임 당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시고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요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바울도 말을 했고 이사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시편 95편에 보면 산도 내 것이요 바다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우리 자녀들도 또 예배하는 권속들 믿는 주의 백성들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DNA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기도에 응답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어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내주시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 플러스 그 구하는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이 구원 역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거죠.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들, 더 넓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 이유도 나 때문에, 택한 우리 때문에, 택한 받은 나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고 있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찌 자신 있게 와 보라 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되죠. 무슨 기적을, 어떤 신비한 기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경험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서로 기도하고 정말 서로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1장 21절 그렇게 말씀했던 것, 지금도 지어져 가는 공사 중,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이다. 39절 4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고 정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을 고백하고 듣고 그 말씀 3대 동일 신앙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심에 대해서 거기 이제 41절에서 42절 말씀 이렇게 43절까지 말씀하세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세요. 여기 말하는 도피성 제도는 동쪽 새 성읍에 대한 이야기고 서쪽 새 성읍은 나중에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의 새 성읍,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혹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는 누가 내 가족을 죽이면 피해 보복이라 해서 반드시 보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거기에 피하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사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민수기 35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그중에 11절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리 이함이라. 그래서 올바른 재판을 받도록 그냥 억울하게 그렇게 또 죽임당하지 않도록 바른 재판을 통해서 또 과실치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가족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도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 뒤에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 자,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 안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는 거고 거가 있으면 사는 것이야. 그래서 늘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데 딱 나올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매일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대제사장 언제 죽을까요?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죽게 해주세요. 아마 그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고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냐면 유대 지파예요. 유대 지파. 그러니까 유대 지파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 지파인데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통 제사장들은 레인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 창세기 레인들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축복해 주었던 그 멜기세덱 왕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에 십일조를 바쳤다라고 해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레인들 출신의 대제사장보다 더 앞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도피성에 숨은 자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물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확신 가지고 구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응답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